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최악이 될 수 있다.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최악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삭이 젖을 때는 축복스러운 잔치에서 이스마엘에게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며 그 생겼던 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배경을 근거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분별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들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만든 아무리 좋은 방법, 좋은 관계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바른 방법, 바른 관계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만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관계, 우리가 볼 때 빨라 보이는 방법들, 이런 걸 볼 때 그게 뭐 당장을 볼 때는 아주 괜찮아 보이고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근본 가치가 다른 그런 삶은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끝에 이제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그릇된 결과들을 만들고 만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뭐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사랑해서 서로 달라 보이는 것이 좋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들을 서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결국 각자의 가치관이 부딪혀서 그 결혼 생활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이런다 저런다 하면서 결국 그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리 요즘에 그 믿지 않는 그런 이 지체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뭐 사랑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런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서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둘이 같이 이렇게 잘 협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처음에야 뭐 결혼하기 위해서 뭐 세례도 받고 뭐 교회 모임도 열심히 나오고 그런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전부 싸움의 이유가 되고 아주 근본적으로 뭔가 서로가 다르구나라는 큰 벽을 느끼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사실 보냄을 받은 빛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속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어두움에 물들어가는, 그러니까 세속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어둠 속에서 구별하여 빛으로 만든 백성답게 그 어둠과 부패한 세속 가운데에서 소금과 피처럼 누룩처럼 비록 그들과 섞여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 땅과 그 어두움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저들의 근본적인 삶의 가치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세속과 타협해서 만든 그런 뭔가 변질된 그런 삶의 원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주저함 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여,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다 하여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쉽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더 계속 살펴보면,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 이런 지금 우리가 설명해 왔던 이 상황이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 이스마엘을 어쨌든 쫓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오니까 이제 헷갈린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없었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른 관계 안에서 있어줘야 되는 좋은 관계인데, 바른 관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좋은 관계로 인해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은 이제 더 이상 이삭과 함께 상속을 나눌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쫓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냥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들으면 사라가 마치 이제 재산 싸움이나 감정 싸움을 하는 것처럼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 지금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사건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뭐 완전히 단절해서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 역사적 배경과 성경을 살펴보면 사라의 이런 말은요, 사라가 감정 때문에 한 말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왔던 사실입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죠.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그 후손에 대한 그 기대를 계속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감정적인 문제가 표면화되고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상 이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관계를 처리해 놨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횃불한 약을 맺으실 때 확실하게 이거를 알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12장에서부터도 지금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점점 자녀를 가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녀를 가지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고,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라가 폐경기까지 오면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어쨌든 혈육인 이스마엘이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결국은 그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거의 25년이 지난 거고, 이삭이 젖을 때까지 합하면 거의 한 28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도하셨던 뜻에 자기의 생각까지 덧붙인 거죠. 처음에 이스마엘을 가질 때 굉장히 뭐 복잡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천사를 통해 다시 하가를 들여보내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관계가 안 좋았겠죠.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불편했을 건데 그렇게 좀 십수년이 흐른 겁니다. 17, 8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구나라고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최악의 어떤 상황이 오면서 급작스럽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혹시나 사라가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말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라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단호한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 혈육이 아니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 처벌을 하자 뭐 어떤 뭐 벌을 주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잘못된 관계를 완전히 끌어내버려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지경까지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이제 고민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죠. 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뭔가 미루고 미루다가 익숙해져 버려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걸 이제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가 보이는 그런 좋은 관계보다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닌 아이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의 아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믿음이라는 건요. 정이 아닙니다. 정. 한국 사람하고 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 정 없는 삶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보다 더 깊은 정. 그러니까 너무도 깊은 사랑이 있는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의 깊은 정. 그런 게 있는 거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배제된 그런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냥 익숙해져 버린 그 관계 속에 만드는 그런 뭐 정 이런 거는요. 이건 자꾸 세속과 뒤섞이는 이런 정 여기는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분별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해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바른 관계 속에서 생겨난 어떤 그런 정 또 어떤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 이게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찾는 이런 거는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뭐 죽지 않아도 거의 죽을 만큼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어야지 죽을 만큼 가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고 타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삶을 그 모든 관계를 끊어낼 수 있어야 새 사람으로서의 바른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고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과의 바른 관계가 서갈 때 비로소 이제 다시 우리가 그동안 죄악의 얽매였던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서 증인으로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삶이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사실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낼 받은 그 삶의 터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낼 받은 예수님의 빛과 소금된 복음의 사람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걸 숨기거나 그냥 죄악에 대해서 변질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수의 신도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모인데 민주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편리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다수결에 자꾸 수긍을 해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다수결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다툼과 분열이 없이 결국은 뭔가를 결정해갈 때 다수결은 굉장히 중요한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긴 해요. 인간의 뜻을 수렴함에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수가 있으니까 다수의 의견이니까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온 민족이 기도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고 기준을 잡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이 이런 것을 타협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자꾸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의 사명인 죄를 드러내고 이 거짓되고 수치스러운 걸 드러내서 빛과 말씀으로 바르게 깨끗게 하는 이런 전해야 되는 이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전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누가 들어도 무난하고 교훈이 되는 정도의 가벼운 교훈 정도만 전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를 한 50년씩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다녔다고 해도 성경 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자꾸 그런 어떤 비슷한 종교를 흉내내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 채로 죽음으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천국에 갈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마술 속 램프, 마술 램프 속에 진리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고한 기준에 따르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꾸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반대길로 가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속과 어울려서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삶과 병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죽고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걷기 위한 그 길.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렇지 않은 이 세속에서부터 구별해내는 게 거룩이란 말이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은 그래서 다시 저들과 대충 섞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삶이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외에도 다른 대책을 가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알겠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성숙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어떤 부분에서 이제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대책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못했다 안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자꾸 자기의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걸 보거든요.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뭐 이렇게 뭐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그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두고 이런 것처럼 자꾸 자기 다른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물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잘 계획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대책과 방법을 찾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를 꼬이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주신 사명이 있어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좀처럼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바꾸고 이 약속을 바꾸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뭐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염두에 두고 또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뭐 준비해 두는 식의 그런 삶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다른 교회 흉내내고 그냥 편리하게 사람 많이 모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 뭔가를 바꿔가는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부르심이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앞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멀리서 우리는 이제 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보면서 기꺼이 내가 이 길을 걷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바른 믿음은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최선의 결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서 어렵게 만나는 그 이 결과, 이삭으로만 이게 이어지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결과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만이 오직 믿음의 길이다. 이걸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별 이단들이 다 나와서 지가 예수라고 하는 이런 개떡 같은 걸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를 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율법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믿고 그 언약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끝까지 걸어갔던 그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길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꾸준히 걸어가는 거라고요. 25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걷고 있는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의 사건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믿음인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말보다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 난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뭐 기적을 통해 당신 마음대로 막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알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끝까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순수한 믿음의 통로,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의도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스스로 막 자기 대책을 여러 가지 방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약속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바른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찾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의 장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을 떠나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며 애들 살아갈 거야. 이런 걸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책임져 가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미 벌려놓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쓰레기처럼 치워버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엔 어떡하는 거야. 아침 일찍 순종을 하잖아요.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이런 거 볼 때 아마도 그 고향 하란을 떠나올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셨는데 그걸 어떻게 떠나 나옵니까? 그런데 그가 떠나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아있는 부모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담대히 또 그 고향 그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그래요. 고민하시고 조심하시고 또 여러 사람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귀를 열어서 오픈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게 사람의 말을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의 가치를 통해 알게 되고 분명해지면 로처럼 막 소돔을 떠나오기를 막 머뭇거리고 그런 막 이렇게 민기적거린 태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하며 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말씀의 명령과 규례와 약속을 알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걷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 어느 때 은혜를 받았던 그 가물거리는 추억과 느낌을 가지고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왕복 운동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추억이나 뭐 은혜 받았던 기억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관계가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쫙 변질시키고 각색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또 하나님의 뜻인 이삭도 끌어안고 이렇게 이상하게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사는 것에 익숙한 여러분 이 익숙함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변질된 거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최선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후대의 고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안심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많은 대책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와 함께할 수 없죠. 그러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을 다 품고 가고자 하는 일들 없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런 왜곡된 삶으로 가도록 자꾸 압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친구들이, 식구가, 사회가, 국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전부가 주님의 길이 아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닌 자기 만족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행과 무언의 압력들에 자꾸 굴복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표류하고 휩쓸려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각자 보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세상에 강한 압박이 다가온다고 해도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와 그 약속만을 따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회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자꾸 저들이 말하는 여러 길들을 따라서 적당히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함이기보다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믿음이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변함없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걷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한 길, 부르신 그 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최선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길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